뜯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중에 이 모양 저 모양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좁아질 때가 되어지면 썩어지는 것이요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홀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됨에 따라서 그 존재가 시작되어진 것이며 그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옵나이다. 홀로 생명이시며 홀로 만세전에 스스로 계셨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말씀을 지으셨으며 그곳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기운에 따라 또 주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주의 높고 신비하신 경륜에 따라서 일정 시간 살다가 쓰러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삶의 한계와 존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무엇을 희부하며 무엇의 행복을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합당하신 뜻에 따라서 할 때에 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생명이 생명 다음에 빛깔과 능력과 맛을 낼 수 있는 줄 우리가 없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함으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으며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고 마음의 소망이 주 앞에 범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죽어가는 인생과 망하는 인생과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절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주저앉아서 뭉기며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사옵나이다. 그 모든 죄악된 인생을 주께서 치으신 자가 되었음에 없을 수가 있으셨고 넉넉히 새로운 세상을 주의 뜻에 따라 지으실 수 있었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새 생명 부어주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빚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 된 인간의 모습 오셔서 죄 없으시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 모든 귀한 영적 진리를 사람이 어찌 생각해서 알겠사옵나이까.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벗기시고 빛 가운데 지혜를 충만히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하시사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과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진실함이 우리의 찬양과 자랑이 되옵나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 이 한 줄기 한 부분에 이 땅에 이 공간 속에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따라 살아 호흡하고 살게 되었사온데 이 시간에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의 은택과 영원하신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순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누리는 참 행복을 알기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 주실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사오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우리 심령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며 그 속에 주께서 인생 사는 신앙과 행위에 합당한 주의 온전케 하시는 법도를 깨닫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가를 공부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통 끝났으니까 27장 성례, 성례 들어가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교회의 권징 이 부분이 그 뒤에 순서가 따라오는데 그 부분은 한 텀에 묶어서 공부해야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25 성례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은 시간을 띄어 다음에 공부하기가 모함으로 그래서 훌쩍 뒤를 넘어가겠습니다. 뒤를 넘어가서 교회의 권징 그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23장 신앙고백서 23장 국가 23장 그리고 과로는 아마 29간지 30간지 모르겠네요. 옛 교재는 29가로 되어 있고요. 신앙고백서 챕터 9부분으로는 23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 위정자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는 뭔가 하려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 한 유형적 시민법적 국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신자에 합당한 신앙 고백적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네? 교회 권징 그 다음 거. 국가 문제. 네. 그게 국가 위정자. Civil Magistrate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례, 세례, 성찬, 교회 권징. 이거는 전체 묶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고 나면은 남은 이제 신앙고백서에 남은 부분이 한두 텀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끝날 것 같아요. 자세하게 깊게 강론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쭉 그렇게 개론을 살피는 것이지만 다음 텀에는 성례, 세례, 성찬, 교회 권징 그리고 대회와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노회와 총회 관계. 그 부분인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것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텀으로는 종말론을 하게 될 겁니다. 종말론. 그렇게 한두텀 정도 하면은 일단은 한번 살펴보는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23장 국가 위정자 찾으셨습니까? 네, 보죠.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갈등 관계가 이득이 됐었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됐었지만 우리가 아는 중세 시대 때는 교회의 교권이 세속권인 왕권보다 수위에 있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교황이 왕의 오디네이션, 그 왕의 임직, 인스트루먼트 그를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고. 실제 교황의 권력이 영적 관계뿐 아니라 세속적 관계에 있어서도 시민법적 권력을 교황이 쥐고 있은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왜 종교개혁이 왜그 가능케 되었을까? 실제로 가능케 되어진 역사적 그 물적 기반은요. 민족주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 반응을 뭐가 되냐면 로마에 수도를 두고 있던 교황청, 그 교황의 영적 세속적 권한의 집중력이 깨어지고 도전받으면서 각각의 유럽의 민족별, 나라별 그들의 독립된 주권적 행사의 가능성이 시험적으로 되고 있을 때에 제국 으로서의 통괄된 권력이 봉건 제후의 각 지방적인 봉건 제후의 권력으로 분산화 과정이 같이 되어지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들의 목숨을 부지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 1517년에 교회를 향한 저항의 비판적 92개조 신조를 써서 그를 붙여놓고 공개 토론에 들어가며 면죄부의 오류와 구원론적 문제와 당시의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성경적 교리의 위배성 등을 지적해 나가고 교회 개혁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때에 루터의 목숨은 사실 파리 목숨이었죠. 왜냐하면 그
그냥 아무도 그가 창과 칼로 그의 세력, 그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당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조의 한 개인이 일어서게 된 거니까 그 싸움은 이제 뭐 순교로 화형으로 그것도 물 젖은 나무에 태우는 게 가장 큰 화형이었거든요. 그 처벌 중에서 젖은 나무에 태우면 마른 나무에 태우는 것보다 고통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젖은 나무 화형감이었는데 근데 루터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실제 상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층이 형성되어지고 그러니까 부의 집중이 권력을 통한 왕권에서 그 상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분산되어지는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각 상인들이 경제권을 갖게 되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분화 현상이 나타나서 봉건 제후들이 그 물적 기반을 기초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합의에 따라서 중앙 정부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권조차도 또 로마 캐톨릭이 있었던 그 로마의 교황의 그 인정을 받는 형식으로부터 자유화되고 독립화되는 이런 정치 경제의 지형적 그 변화가 실제로 루터의 신학적 종교 개의 현실적 물적 기반으로서 도와줘서 루터의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신앙적 입장이 다른 제후들 간에 자신의 물리 세력으로 각각 견제해주면서 소위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세력이 로마 교회로부터 분립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여집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의 신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긴 했어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제후가 신앙이 자신과 같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것이죠. 개종 내지는 순교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기는 이제 루터나 칼빈의 또는 쯔빙길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이상 로마 교회의 잘못된 예배 교리와 신앙적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결심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제후가 여전히 로마 교회에 속한 자이면 자신은 개종이 요구되고 아니면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반대로 제후가 개종을 해서 이제 개신교가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이제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같은 입장이 되었죠. 피차 죽이고 또 쫓아내는 그런 살육의 그 경쟁 그 관계가 아주 나타났습니다. 그 대대적인 순교적 작업들이 있었죠. 근데 대체로 이제 그 대대적인 순교는 로마 교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개신교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아직 약한 상태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 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졌어요. 중세에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를 때는 뭐 세속 군주야 교황 무릎에 항상 이렇게 다 깔려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종교계 이후가 되어지니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교황권은 약화되어졌고 그래서 세속 군주가 교황을 또 하나 세워서 교황이 복수로 존재한 때도 있었고 이제 이런 식에서 교회의 부패상이 같이 더불어지니까 세속 군주가 더 이상 교황의 권위에 순종치 않게 되어지고 신학이 교회론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이상 신학이 하나로 위협하던 절대권이 약화되어지고 인문주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 해석과 신학의 교리상의 이 불일치 문제, 그 교리가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그 비평적 측면들이 일종의 레이퍼슨이죠. 평신도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글을 써지고 그래서 성직자에 있던 신부들과 주교들의 그 무식과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조롱거리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는 뭐 중세 전체 유럽이 다 교회라고 볼수 있죠. 교회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 교황 중심의 성직적 수익권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뭐 많았죠. 그런 상태였으니까 뭐 세속권이 교회에 쉽게 볼 복종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지금까지 교리는 여전히 교황권이 영권과 영적 권세와 세속 권세를 둘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의하면 이렇게 또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적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실제 세속적 국가로서의 바티칸 국이죠. 로마 교황이 국가 원수가 되고 있는 세속적 국가로서의 바티칸 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사실 이중 국적자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종교인으로서의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 신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용인해주고 있는 거죠. 만일 중세와 같이 교황권 안에 세속권이 흡수될 만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중세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어쨌건 그 교황 안에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 시민권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그러니까 꼭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시민권적 권력과 영적 권력이 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시민권적 권력을 가지시고 실제 왕으로 계시면서 영적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방불하게 시민법적 권리와 영적 권세를 교황이 지니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왕권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그 직접적인 목표는 교황에게 왕권을 돌려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그걸 모두 망라한 이 세상 안에서 이 권력을 교황에 돌려드린 것이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영적 권세를 그에게 확고히 하는,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가 되어주고 있죠. 되게 매우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 매우 경건하며 매우 의식주의, 종교적 의식주의, 의식주의의 로마교회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거의 뭐 불교인들의 의식주의나 비슷한 유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영적이며 종교적인 것 같은데 거기 비해서는 개신교는 예배가 아주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몇 가지 요소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의식적, 형식적 규율이 없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오히려 개신교 교회는 매우 세속적에 가깝고 저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원리, 그 현상의 일견쟁을 뒤집어서 원리를 들어가게 되면 훨씬 그쪽은 세상적이죠. 그리고 이 개신교 교회는 훨씬 영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이 영역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셨죠. 그 직원이 직분적으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 했습니다. 그 같은 교회의 직원된 자들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때 보이는 교회요, 지교회 형태로 있을 때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영적 원리에 따라 유형적 어떠한 권력을 위임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세속적 의미의 권력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기 위하여 그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는 그것이 잘못이라 정하여 그를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무흠한 교인들이 무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찰하며 돕도록 되어지고 또 교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에 대한 배치와 그다음에 사업적 후원들을 결국 이 직분자들이 각각 은사와 정해진 법적 권한과 영향에 따라서 협의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직원이라 하여 그에게 일종의 authority, 어떤 권위와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구조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 교회의 직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란 차원에서의 국가의 직원으로 세워지고 있는 국가의 각각의 그 여기 보면 위정자라고 표현돼 있죠.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관원들, 그 관원들과의 영역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요. 피차 간에 침범하거나 피차 간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제 일종의 정치와 교회, 정교 분리의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 입장은 잘못 이해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극단화되어져서 소위 종교개혁대의 재침례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재침례파는 오늘날 침례교회의 원조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침례교회의 교리적 유산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으나 교리적인 유산은 오히려 오늘날 침례교회는 매우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침례교회는 장로교의 교리를 그대로 빼옵니다. 다만 교회의 정치 구조, 즉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 정치를 해나가는 장로교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통치 정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침례교는 원칙적으로 당회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라 하면 당회 정치는 목사도 하나의 장로죠. 장로가 공동의회 교인 전체의 결의에 따라 교회적 사무를 정권을 위임받고 당회가 영적 사무를 총괄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책임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당회 정치인데 그 당회의 구성은 장로들로 되어 있죠. 목사가 당회에 들어가는 것은 목사가 하나의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침례교를 가게 되면 그런 당회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위원회 정치를 해서 소위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장로교적 개념의 장로직이 가게 거기는 없어야 하는데 그런 한국적 장로를 세우죠. 그래서 침례교도 장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집사이건 또는 그 직분에 관계없이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면 그들 다 모아서 하나의 위원회 커미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회의 의사결정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장로교의 당의 정치에 비하면 훨씬 더 평균적 평신도 정치에 가깝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중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고 이렇게 등등등 몇 가지 이제 그 유형이 다른데 여러 가지 정치 구조 가운데서 이 침례교의 정신적 심정적 원조가 되는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자는 국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큰 그 틀을 제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자가 되어지면 어떤 형태로든가의 국가 공권력에 참여하여 관원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관원이 되었던 자들 중에서 신자가 되어지면 그 관원을 사직하고 나음이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재침례파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을 위한 그 시드, 씨앗적인 운동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맥 속에서 거대한 그 구조와 싸워가는 과정 속에 소수의 섹트라고 할 수 있는 종파가 생기게 되죠. 종파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순교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사상적 영향을 주는 조금씩 새로운 교리에 대한 수정적 발견을 성경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딱 되었을 때 종교개혁의 메인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주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로 이제 그 재침례파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재침례파는 반 캐톨릭이라는 반 로마교회라는 측면에서는 범 종교개혁의 그룹에 속하는 것 같은데 종교개혁자들의 싸움은 이들과도 싸우는 양면의 싸움을 치러야 되는 또 다른 의미의 극단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극단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계시된 기록된 하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의 행위와 그 다음에 고백의 모범을 찾는 측면 외에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에 의한 계시의 가능성과 그걸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시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외에 주께로부터 주신 계시를 직통으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읊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하나의 포나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 광신성의 영적 정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시의 이해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주관성과 임의성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 주관성과 임의성이 문제된 것은 교회의 영적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적 가치가 우선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그 질서가 완전히 혼동되어진 위험한 요소가 되어지죠. 그것은 결국은 마귀가 틈타여 많은 사람을 실족케 할 위험성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일반적 표현이 우리의 주관적 신앙의 고백의 갈 길들 인도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인도함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쳐지고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을 유전시켜야 할 표준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고 성경을 대등하거나 성경을 재해석하는 해석적 권위로 주관적 계시를 두게 될 때에 나타나는 영적 무질서와 혼돈을 얘기한 것이죠. 결국 이제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시했는데 그들이 세속과 세상과 교회 관계를 극과 극의 선택적 관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곧 세상을 세속을 떠나는 거라 이게 옛날처럼 그래서 이제 산골에 들어가 우리 그 스님들이 세속을 떠나서 이렇게 했다 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공동체를 무리를 지어 살고 그 메노나이트 같은 사람들 교파가 지금까지 있고 약간의 수정 변화를 갖고 오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와 교회의 분리관계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왜 그것까지 생각했는가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속적 권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칼을 들어 우리가 칼 그러니까 세속적 관원이 된다는 것 정부 구조에 자기가 공무원이다라고 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으로 선을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 신앙 고백적 삶에 아무래도 위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칼을 휘두르는 기관인데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오른쪽 뺨을 떼면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적극적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서는 전쟁에 기독교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겠어요? 정당치 못하겠어요? 정당치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거부하고 요아정인들은 또 다른 이유죠. 그들은 피 흘림과 살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교리적 해석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침례파들도 국가의 시민의 한 의무로서 국가를 방위하게 총을 들고 나서 싸우는 것 자체를 신자의 삶의 복음적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이게 신앙의 애들이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순교였던 것이죠. 그러면 다 죽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죽게 하시면 다 죽는 것이고 그 중에 살게 남으시면 살게 하는 것이고 뭐 등등 이제 그걸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것이죠. 개인의 삶의 모랄도 그런 것이었어요.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그렇고 그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때리면 때리고 버클을 가져가라 하고 살아가는 그 자기를 방어를 위한 방어를 위한 공격, 방어를 위한 칼듬 어떤 형태든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러한 입장이 한 극단에 있었고 또 한 극장에 이제 로마 교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 양극단 안에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적인 그 길찾음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천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두 개의 선택 중에 어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그런데 종교역자는 성경을 잘 연구하시면서 둘 다 옳지 못하다. 성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복음의 영적 권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기관과의 신자의 삶의 관계성 문제는 그렇게 양극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것에 대한 교리적 적용이고, 그것은 우리 신자의 생활 속에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먼저 1항을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1항 시작. 여기서 첫 번째 웨스민스터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붙인 수식이 뭐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시다 할 때 이 온 세상 개념 속에는 포괄적이죠. 세상적인 어떤 시민권적 권력도 역시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다. 정권을, 국가적 정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즉 국가는 국가는 도대체 국가라는 게 왜 생겼나 역사 속에. 이제 철학자들이 그걸 고민을 하죠. 국가란 왜 생겼나.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그 근대 이론 가운데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계약 이론이에요. 사회계약론. 옛날 수능 볼 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의 정치 학설로 국가 이론을 제정한 사람이 존 로크예요. 존 로크. 그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기초 다닐 때 야, 우리가 국가라는 걸 세워서 그다음에 지도자를 뽑고 그 사람부터 통제 받으면서 우리가 질서를 이루면서 살자. 피차 이게 싸워서야 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국가가 세워졌다는 국가 기반의 사회계약론이 있죠. 근데 지금 웨스민스터 공회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계약에 의한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즉 국가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린 그 앞에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라고 배웠죠?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인 것처럼 국가 또한 그렇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와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세우셨다라는 것의 의미의 차이는 국가를 세우신 것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보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여 구주이지 왕이여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도덕적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신앙과 관계없이 보편 인류를 대상으로 온 세상의 왕이여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공의적 속성을 역사 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 속에는 이미 국가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요. 국가는 왜 존재하죠?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공의의 실현을 위해 있는 것이죠. 그 공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적 전제가 이미 있는 것일까요? 그 국가가 있지 아니하면 공의 실현이 불가능한 인간의 타락 구조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타락되어 있으므로 국가 기관이라는 공권력이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이 역사와 인간 사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악의야 그것이 판치고 돼서 약육 강식이요 강자가 약자를 유린해가는 포악과 탐학이 그 판을 치는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를 사람의 생명을 앗는 것에 대한 제한의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이 모든 공의 기준의 제1항이에요. 국가 공의 기준의 헌법 제1항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채 먹지 마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먹게 하되 제한된 음식의 동물성의 섭취를 섭취 하겠지 사람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엄격히 금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가 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그 죄악상을 보시고 막으신 거죠. 그것을 실현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공권력의 틀이 바로 무엇인가 아니에요? 국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해요. 이게 일반 은총적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보편 인류의 대상으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국가란 기관을 세우셨다. 공의 실현을 위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로마서 13장에서 다 나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좌취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표현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 속에 국가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그 권세가 역사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거에 따라서 그 권세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결국은 서게 되어진다. 따라서 그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국가적 권세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를 그들이 잘 인식하고 그들이 바르게 행사하면 그 국가 안에 있는 자들이 백성이 평안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겠지요. 이와 같은 국가의 권력의 신성적 위임 그것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에 가게 되면 13절에 자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죠.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계약해서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모든 보편 인류의 역사 속에 세워진 권위, 세워진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도의 허락은 그 제도의 세움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이로되 그것이 각각의 믿지 않는 신자들 이방 열방 가운데도 그 통치 구조가 있게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나라들도 뭐 황제가 군림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을 위하여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그대로 희생케 하였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위하여 개인적 범죄와 사회적 범죄를 정해놓고 그 틀을 유지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소위 왕을 비롯했던 일부의 소수 권력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 다수의 어마어마한 민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희생시키는 구조일지라도, 그러면서 사회의 구조적 범죄는 있을지라도, 그러더라도 그 안에서 그러한 소수의 권력 집중으로 인한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틀은 뭐냐면 공공질서였어요. 자기들이 세운 공공질서였죠. 그래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 틀들은 역사성이 어느 나라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셨는데, 그 다음 얘기 뭐냐면 자기 아래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행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의 해석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4장 17절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생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설명을 쭉 해준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하나의 국가적 권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행사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 가운데 주장하고 계셨음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다니엘서 곳곳에서 그와 같은 맥락의 흐름들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해서, 실제로 왕의 등급과 폐위됨은 사람의 뜻으로 그냥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권력이 타락 이후에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전체를 보고 무엇 때문에 국가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가 못 돼 있는가,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슬픔이에요. 실제로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재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세상 속에는 슬픔과 눈물과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회는 계속 고통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소위 우리나라의 한여고 말하는 그런 굴절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적인 권력과 물적 자원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즉 강자들이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삶이란 것이 하나님 본래 정하신 뜻이요,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본래 의미라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말의 의미는 주께서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원리를 바라보며 순종해야 될 신앙적 도리로 줬지만, 이 신앙 도리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원리가 자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타락할 때 큰 자는 약자를 유린하는 것이, 약자는 큰 자를 위해 종살이 하는 것, 이런 구조로 이제 고착화되어지고 그런 구조로 계속 나가는 이 타락성 구조 속에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 자원의 집중과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머리지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운데 그런 교훈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리는 교인으로서 신자된 중생자만이 원리로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도리가 아니고, 중생자에게는 그 원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해야 될 신자로서의 도리에 대한 압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그 같은 도리를 깨달아 알며 또 알아도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원래 주고 있는 그러한 공권이라는 것이, 또는 물적 자원의 집중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엄밀하게 이미 역사 속에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면 왕됐던 자들, 권력에 가진 자들, 또는 많은 물질의 재산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세상에 재물이란 게 자기 노력으로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환경 안에서, 구조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파생적으로 오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소득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업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사회 환경이 바뀌면 같은 직업을 해도 소득 구조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귀히 여김을 받으며 많은 소득을 누린 자가 사회가 바뀌므로 지금은 같은 기능을 하며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로 인한 생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뒤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사회적 기능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원리적으로 뭐냐면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 직업적 기능이 다 나눔이 있는데 그 나눔의 기능 속에 어느 사회 구조가 가치 개념을 다 따로 하면서 물적 분배를 불균형화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일정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의 절대적 가치로는 다른 기능보다 절대적 우월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라는 구조 때문에 상대화 되어져서 똑같은 절대 가치적으로 두 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열 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은 그 소득을 찾아서 직업을 찾기 원하고 그걸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고 교육을 이렇게 편집화시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쟁 전체 구조와 직업 전체 구조와 사회 전체 구조 지배하는 원리는 결국은 이기심과 탐욕심이라는 것이에요. 나눔이라는 것을 원리에 있지 못하죠. 분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조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 물론 망하는 건 당연한 역사예요. 어느 사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의 이해를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그렇다고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개인이 못 바꾸죠. 그러니까 그 구조 안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나눔에 있어서는 신앙적 결심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목표와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느 시대마다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직업이 왔다 갔다 기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 잘 나가는 직업이 못 나가는 직업으로 바뀌어져 버리며 한 세대 안에서도 전공이 대학 들어갈 때 졸업하고 나서부터 어떤 구조에 있는가? 이 구조 안에서 권력과 물적 자원과 지혜하고 지식과 문화를 결국 향유하고 향수할 수 있도록 환경적 도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내 이기심과 시기심과 남의 존경과 선망을 받는 우울함, 자기 명예, 이걸 우쭐대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인가, 계층화시키고. 그건 절대 복음적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성경의 원리에 분명한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문화적으로 향유할 만한 사람들,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뿌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상함과 대중성이란 것이 결국 배반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나눔의 작업들을 신자가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와 교회 관계의 전반적인 원리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게 되어져요.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진도를 잘 못 나가네요. 이게 진도를 배경 설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 한잔 하시고 다시 모이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13장 로마서 13장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또 읽으면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라나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유명한 말 뭐죠? 그가 공연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권선징악이 결국은 이제 국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첫째는 자신의 영광과 외손실한곳에서 일항에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이 공공의 유익은 결국 유익의 대상이 우리죠. 우리가 public good이죠. public good.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공공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공의의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반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칼을 허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선한 자는 보호하고 격려한 편 악을 행한 자를 범하기 위함이다. 이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한 편 악을 행하는 자를 범하기 위한 이것을 위하여 왜 칼이 필요하게 된가? 그 밑에 접에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칼에 적절한 징계가 없으면 도무지 인간 사회가 약자이며 선한 자가 보호되지 못하고 악자가 또 강자가 승하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아주 그런 어둠의 구조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사회의 한계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근데 역사 속에 어느 국가가 이상적 국가였겠어요? 그런 국가 없었죠. 어느 사회가 이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그 집단 구조로서 작용할 때는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기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과연 국가라는 어떤 사회라는 어떤 구조가 도덕이라는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본질상 그게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론을 펼쳤지요. 국가와 국가 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겠는가?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국가와 국가 관계가 도덕적이다. 의리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빚을 졌는가? 6.25 전쟁으로 해서 빚을 졌는가에 대한 보수 생각을 갖고 있는 바 약간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그 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너희가 도와줬고 너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준다. 국가 간에도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맹조약이라든가. 그런데 친구 사이에 또는 가족들에게는 일방적 희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 그냥 너 그냥 가져라. 그냥 너를 위해서.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소위 그것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그것이 가능한가. 왜냐면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인데 그 전체가 희생하면서 국가, 국민 전체 의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찬반을 엇갈리는 가운데, 어쨌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국가적 이익, 즉, 소련의 남진을 막고, 세계 정치, 세계의 역학적, 군사적, 정치적 역학 관계를 균형함에 있어서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이고, 소련이 공산화되어 있으니까, 한반도가 뺏기게 되면 일본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넘어가는 그런 태평양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이렇게 했다.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빚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쪽이 있어요. 또 한쪽은 설사 미국이 그런 이해관계에 움직였더라도 세상에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그 이익이 보장되는 싸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참여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산화되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어쨌건 신세 아니냐. 그 사람은 이익을 따라 옮겨도 우리는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게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왜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해서 왜 그걸 빚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줘야 한다. 이런 이제 치열한 그 지금 이라크 파병 엇갈려서 논란이 많죠.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니까는 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잠깐 하면 전반적으로 오늘 주제와 관계된 거니까 개론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성경은 이거 얘기만 듣고 가세요. 오늘 할 수 없다. 계획도 없는 얘기인데.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의 인식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맞죠? 맞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의 사는 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구체적 영역 가운데서, 영역 가운데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대개가 뭐냐면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부분이에요. 이 도덕적 부분은 물론 뭐로부터 비롯되어져요? 죄로부터를 용서하시는 영적 원리 때문에 나타나요. 근데 도덕적 원리에 살아가는 구체 영역 속에서는 삶의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여러 제 영역이 있을 때 이것들의 각각의 강론적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국회의원은 중선거제가 옳으냐 소선거제가 옳으냐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제도는 사회제도를 하느냐 순수한 자본주의를 하느냐 믹스를 하느냐 또는 그것의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또 기업은 얻은 이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수익은 얼마만의 적정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다 이론이 나오죠. 그럼 기업의 경영기법은 어때야 하느냐 경영기법은 이 사다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름부터 논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광고는 어떻게 해야 기독교적인가 광고에서 도덕적으로 들어가서 선정적인 광고를 자꾸 해나가서 옳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나 광고의 기법상 소비자를 얼만큼 속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를 얼만큼 속여서 끌어와야 하는가 속인다니 이런 부정적 가치 개념을 집어넣다니 아무튼 어떻게 해서 이제 유혹해서 하게 하느냐 이게 구매의 동기를 자극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 다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데 가보자 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 아주 넓은 의미의 영적 신앙과 행위의 모범적 규범으로는 있지만 세세한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하나의 답은 없고 이 인생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역사상 유구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변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2-A3 계속 변해오는 것들이에요. 문화가 바뀌고 새가 바뀌면 또 질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결국 원리만 제공하는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는 성경을 기초로 저 기독교 뭐라는 걸 만들냐면 월드뷰라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세계관 속에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우리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결혼 그러면 세계관의 기초에서 한 가지 크게 나오는 게 가정의 개념, 결혼의 개념 이런 것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또는 이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되는가 뭐 등등 이렇게 큰 몇 가지 영역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원리라 다 원리들이. 그런데 이런 세계관적 원리가 강론으로 들어갈 때는 강론의 구체적인 세 이론 속에서는 어느 것이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요. 반기독교적인 것들은 있어요. 또 비기독교적인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 다 걸러지는 건 도덕적 측면에서 찾아요. 영적 도덕적 측면에서는 걸러져요. 영적 도덕적 측면에서 걸러지는 가령 문화, 대중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고무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대중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할 때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차원의 것이에요. 세계관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계관에서 걸러지는 것들 말고 가령 결혼을 중혼을 허락하자. 중혼 이게 중혼을 허락하자. 중혼 이게 결혼한 사람이 또 재혼하는 의미의 중혼 말고 한 사람이 여러 짝을 같이 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걸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허용하자 할 때 이것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세계관에서 한 번 걸러지는 가정과 결혼관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만 기업에서 노동자와 경영주의 관계의 이익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본주가 가져가야 될 또 경영주가 전문 경영이 가져가야 될 또는 생산선에서 공부한 일한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기업 전체의 경상 이익 또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배분을 주주와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비율로 나눠져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기업의 재투자는 몇 퍼센트 해야 되는데 재투자의 몫이 주주로부터 할당되는 거냐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되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외행 경영 기법과 관련된 원리에 가게 되면 기독교적이라는 표준적 규범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작용이 돼요. 탐욕으로 작용되어서야 되겠느냐. 과도한 노동자의 자기 입장에서 과도한 그 탐욕이 작용하여 적정한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의 책임인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자본 투자의 위험성에 부담되는 부가적 기대 이익들을 다 이렇게 빼앗을 만큼 노동자가 많이 가져가면 되겠느냐. 반대로 자본주나 전문경영인이 노동자의 생활의 기본적을 압박해가면서 취하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절을 따져볼 때의 뭐가 돼요? 하나의 탐학이라는, 탐욕으로 남을 학대하는 그런 탐학이라는 그러한 원리가 과연 되느냐라는 반성이 영적 도전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퍼센트가 맞냐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기업이 놓여있는 생산 기반과 문화와 판매 환경이 전체 구조를 판단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 안에서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정내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종교생활 이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뜻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 생산, 정치 구조에 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날 때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기업 환경에 똑같은 기업 같은 똑같은 눈을 하는 데 불구하고 기독교인 간에 다 의견 차이일 수 있어요. 그 의견 차이를 어느 거 하나만 표준화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의견 차이가 다양하다 보면 스펙트럼이 형성되어져요. 왜냐하면 10가지가 나오게 되면 그중에 가장 그래도 비교적 영적으로 도덕적 원리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거고 기독교인이 했대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과도한 양쪽의 시중성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걸러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어느 하나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정당이 내부는 정강과 정책이, 정당은 정강과 정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와 기업 구조와 그다음에 문화 구조와 이런 경제 구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정강과 정책을 내세워야 정당인데 그것이 어느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면 그럼 기독교 국가 안에서 기독교 정당들끼리 다른 정책을 놓고 서로 기독교적인 헌법적 원리에 따라 해나갈 수 있겠지만 어느 나라도 기독교적 국가는 없어요. 이 지상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기독교 헌법 원리에서 교인들만 공동의회 투표권을 주듯이 교인들만 국회의원 선거권과 대통령 선출권을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정당은 사회 환경 역사 구조 안에서 국가 구조 안에서 기독교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 활동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제한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라는 교회의 원리가 영적 원리인데 이것이 시민권적 원리와 만날 수 있으려면 오직 이스라엘 시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어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중간기에 있어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의 합의를 수렴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과도한 아주 매우 위험한 성격이 나타나요. 이거 옳지 못하죠. 그래서 혼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정당에 반대하는 것은 반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세계관, 성경이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한 몇 가지 주요 영역 안에서의 도덕적 영적 원리들, 그 원리들 가지고 강론의 실천적 효과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이론이 과연 더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찾아가야 할 실천적 현장 안에서의 이론 개발과 실천적 지침을 없는 것이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꼭 집어 하나이진 않지만, 그러나 계속 고민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인 중에 기업주가 있다, 오너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분은 굉장한 하나 옆에 짐을 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청지기적 삶의 짐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으로서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존의 원리가 있죠. 개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고 이익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익을 남긴 이익이 아니라 사회 안에 뭐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이렇게 보충하는 기능적 나눔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영 활동, 기업 활동, 장사하는 것, 뭐 직업 모든 직업은 다 필요해 온 것이고 사회적 필요를 나눈 거기 때문에 다 선합니다. 술 이렇게 뭐 술집 하는 거 말고 마약 팔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미 이런 데서 걸어지는 거니까 인간의 죄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쾌락과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것들 말고 대체는 순기능적인 건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안에서조차도 저도 결국은 그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진리를 얻되 그 영적 독적 원리를 읽은 다음 실천의 일반적 형향 안에서 내가 정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부의 관리인데 어떻게 이 맡은 자리가 하나 옆에서 내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정책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목숨 건 싸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왜냐하면 기업이 망하냐 사느냐 내가 이 정부의 관원에서 쫓겨나느냐 붙어 있느냐라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껴가면서도 때로는 갈등하며 싸워져야 할 이런 구조들이 생기고 도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 자체가 좁은 길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좁은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아 좁은 길이지 짬을 내서 교회를 와야 되고 없는 살림 내서 헌금해야 되고 얼마나 좁은 길이냐 그런 그림에서 좁은 길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성숙도와 이해가 어디까지 미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건조해요. 심심하고 단순해요. 그렇죠? 처음에 올 때는 뭐 성경도 신기하고 좀 아니 교회 몇 년 다녀보니까 뭐 맨날 듣던 얘기 그냥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해 따지고 보면은 사형리로 끝난다는데 사형리로 사형리로 끝난다 얼마나 간단해요. 맨날 듣던 얘기 맨날 시원찮은 사람들과 만나서 얽혀 살아야 되는 얘기 교회 와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 수준이잖아요. 뭐 얽힌 얘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 사람 뭐 어떻고 듣고 세속적인 얘기로 교회 안에 오고 가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고 영적 갈망을 얘기하지만 갈망은 마음은 소원이나 몸이 따라주나요? 실제 우리가 또 그렇게 진지하게 원하나요? 핑계대고 비판할 때는 그게 잣대로 오지만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찾아갑니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원하며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하나의 그 양심의 그 자극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신앙인의 그 탄력이 긴장된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목사는 맨날 뭐 싸움이다 전투다 긴장된다 근데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식 수준이 성경으로부터 세계관적 확충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문화 영역, 지혜 영역 안에서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보며 고민해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의 총괄적이며 총체적인 모습의 영적 싸움들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탄력성이 있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더 영적 자원을 공급받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도 나타나는 거죠. 성경 자체를 알간 성경 공부로 끝나면 지식이죠. 그 지식이 나오면 결국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 써먹어요? 남한테 잘난 체할 때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 그것도 몰라? 아이고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야. 아이 그것도 몰랐어? 어머 교회 몇 년 다니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 퀴즈 대회 안 하나 싶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이제 잘남을 등려할 유일한 모임. 그게 머릿속에 하나의 공부하던 지식으로 남듯이 성경의 사실적 지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장치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삶 속에서 교회라는 생활 영역 안에서도 그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자기 삶 전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직업의 제 규모만 드러나는 것이 다 있는 것이. 근데 거기까지 신앙생활의 도전과 자극과 훈련과 교양을 배우지 못하니까 문제의식이 없고 또 문제의식도 피상적이고 그런 것이죠. 저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력이 없어요. 참 실력이 없고 저력이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실력 없는 사람들인가 하면 생각하는 거죠. 미국 교회 몇 군데 가본 데서는요, 저는 참 많이 놀랐어요. 그들은 문화를 읽어내가는 사람들로 교육이 되어지고 살아남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곧 문화생활이에요. 정치, 경제,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이라는 걸 계속 창조해내고 비평해나가고 다시 도전해가는 이런 문화창조의 그 수준을, 그 삶을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가르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각의 직업적 영역과 군에 따라서는 관심의 토론의 대상들도 많이 모아져요.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지만 도서관 하나 변변한 게 없는 것이고, 제가 공부한 학교는 인구가 30만, 교인이 30만 밖에 안 돼요. 아이까지 합쳐서. 근데 그 학교의 신학 도서와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신학자와 목회자와 전 세계 주고 있는 신학적 유산의 영향력이란 것은 한국 교회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30만 교파가. 그때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더치 리폼드 처치인데 30만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책의 신학 장소와 그 문화적 깊이와 폭과 볼륨은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도서관 통통 돌아가고 100분의 1도 안 돼요. 질적 가치에 있어서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 도서관만 한국에 있으면요 유학 안 갑니다. 뭐하러 가요? 답답한데 말도 잘 못 알아듣고 할 말도 못하고 질문하려면 벌써 다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 건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겨우 뭐 물어볼까 싶어서 교수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얼굴만 딱 보면 그냥 별말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배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토론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답답하죠. 그래도 왜 갑니까? 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책 때문에. 딱 하나예요. 책 때문에. 그거 가면 책이 있고 좋은 선생 몇 분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도서관만 옮겨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포교의 교인들 도서관 하나 만들어요. 합동신학동은 도서관이 다 졌는데 껍데기는 졌거든요. 아니 나 이거 중요한 얘기 해야 돼. 껍데기 졌는데 건물 졌는데 그 안에 책이 없어요. 그 책은 하루에 못 살고 한 달 만에 다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매달 얼마씩 도서 책정을 해서 책들을 전 세계 수집해 와야 하는데 책을 수집해 오는 일들은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억만 있으면 근데 10억 있으면 더 좋죠. 근데 1억만 있으면 책을 제가 열심히 살 텐데. 그러면 저기 제가 공부한 학교 칼빈 신학교 그 학교와 같은 도서관을 10년도 안 걸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돌아가시면 유산을 다 학교에 내놨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전통과 문화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한 달에 그 1억만 있으면 연 12억이면 10년이면 웬만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목회자를 길러낼 수가 있죠. 신학자 생각할 수 있고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사회의 아픔들을 개선해 나가고 이뤄가는 복음적 활동에 도움이 되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돈을 낼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문화적이냐라는 거죠. 한 민족의 문화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의 문화성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일항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위정자.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했다. 그것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두 구조 때문에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속에 국가 권력을 세우신 것이다. 2항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 임명될 때는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이러한 이치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인이 공직을 맡아가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반대론자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와 더불어 내 재산을 나눈 일을 좀 도와주소.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나오죠. 주님이 재산 분배하는 재판장을 세웠느냐. 주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라든가 뭐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말들 그리고 그런 말들 때문에 혹시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직의 개념에 반대하신 게 아니냐라고 섣불리 해석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자 삼았느냐, 재산 분배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자에게 향하여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재산을 나눠주소서, 유업을 나눠줘야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질문한 자의 내면 안에는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공정한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탐욕과 그 다음에 재산 분배의 객관적 권유를 요청해서 자신이 그거를 갖고자 하는 그 내면의 탐욕적 구절을 주께서 보시고 왜 나를 재판 세우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일 맏형이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자고 동의하지 않는 한 형제들 가운데 둘째나 셋째는 먼저 요구하거나 분배를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컨텍스트가 주께서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고, 누구든지 크고 자는 날 남을 섬기라 문제는 그런 공직의 개념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공권력의 운영상의 뜻을 밝혀주는 걸 오히려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도들께서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 집안을 세례줄 때에 고넬료 복음 빨리 사표 내라 이런 말 안 하셨죠. 그가 백부장이었고 관원이었지만 그대로 용납하시고, 실제 마태복음 8장에서 주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고침을 놓아 나올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내로 나왔다라고 하셨으나 그 백부장의 관원됨을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관원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다가온 천국에 준비한 자가 될 것이냐라고 나올 때 회개의 내용으로 뭘 얘기했어요? 너희가 강포함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공권력을 바라게 써라 라고 얘기했지 그 금방 돌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세운 창조적 규례에 따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그 권력 기관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은 그런 그 적합한 것이요 바른 것이지 그것이 배척할 일이 결코 아니므로 오해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항의 그 직분에 종사하면서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각 나라의 완전한 법률에 따라서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기독교인은 스스로의 경건과 공의와 평강한 가운데 그 직분을 정의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또 공의를 뒷받침하는 영적 경건에 충실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공직자들의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라는 그 중보 기도의 대상 속에 왕과 권세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경우죠. 그 다음 2항의 중요한 내용은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전쟁을 도발하여 전쟁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수행, 기독교적인 원리에 따라 국가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방어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필요성과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도발적 전쟁은 대개 도발은 왜 해요? 왜 해요?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국가 이해관계가 일단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전쟁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라크를 친 것이 알카에다의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그런 그 명분의 적극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실제로 그들이 정부의 전쟁의 명분으로 내줬던 많은 구실들이 실상 증거가 현실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곤경에 처했죠. 어떤 곤경에 처했냐면 도덕적 명분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전쟁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미국이 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그게 과연 그게 의로운 것인가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첫째 번째 하나는 미국이 그럴 만한 국가적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근데 한 국가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칠 때는 서로 이제 되게 이제 욕심된 싸운다는 것이 쉽게 드러나는데 이걸 도덕적으로 이제 명분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국민에게 이 싸움은 국가를 위한 것이요 도덕적 싸움이라고 자기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쳐주는 차원에서는 이제 논리가 있겠지만 싸움의 대상인 다른 나라는 그 나라는 자기 국민에게 또 다른 도덕적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역사를 두고 지나가고 되면 다 돈 때문에 싸운 거래요. 땅 때문에 싸운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에요. 뻔한 게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걸 판단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국가가 세계 제일 강국이 경찰권의 이름으로 그걸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권의 이름을 행사하니까 경찰권에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공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국가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악인을 제압하는 것이 공의를 위한 것처럼 만일 미국이란 한 나라가 옛날에 로마란 나라처럼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서 악한 나라를 이게 전쟁으로 벌을 줘야겠다 한다면 그 유일한 명분은 뭐냐면 누구도 안 세웠지만 스스로 경찰이 되어져서 악한 나라를 제압하는 경찰권의 행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보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 아니냐 국가적 국제관계적 논리를 다 떠나서 한 가지 치명적인 뭐냐면 공의의 명분성이에요. 공의의 명분성이 드러나면 아, 국제관계의 국가가 결국 자기가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지 뭐 하면서도 공의의 경찰권적 공의의 투명성이 분명할수록 그 이해관계가 더 가려워지고 그건 떡고물로 오는 거고 실제 전면화성은 뭐가 돼요? 경찰권적 행사다라는 입장이 더 두려워질 수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 전쟁 속에 미국은 공교에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 경찰권의 공의력, 공의성이 기반이 자꾸 무너져가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의로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했냐? 그 정보가 전부 다 거짓된 정보가 어떤 많은 부분에 과장된 정보였다면 뭐 때문이었냐? 그러면 결국 다른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동기는 뭐만 드러나요? 실리죠. 철저한 실리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관계 속에서 과연 이라크 파병 문제가 어떠냐 문제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머리가 지근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교인은 교인 됐다는 그 사실로도 신문을 아침마다 펼쳐보면서도 세계가 저런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면 정당하다 할 때 이 전쟁은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조지 부시의 전쟁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연상해서 아, 이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 방어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칼을 들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항에 보면 위정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을 바치고 세금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하여 그들의 권법에 권한에 복종하는 것이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백성들의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침봉하는 그 종교가 다르더라도, 근데 대통령이 종교가 달라요. 아이, 우리 동네 구청장이 종교가 달라요. 그래도 그가 행사하는 공권력은 구속사적이면서 교회 이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보편 인류를 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권력에 대한 순종은 신자가 불신자의 공권자에게 권력이 합법한 적법한 행사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불교 믿는 사람의 공권력 행사에 우리가 왜 순종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겐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래부터 다원사회였죠. 다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이해하고 아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 이전에 왕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서방사회 안에서는 이것이 이제 오랜 동안 교권과 정치권이 한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미 있는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들 백성이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문제를 들었어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교황이 그래서 왕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보니까 우리 로마 교회 신자가 아닌데 그러면 당신 그 자리 못 있어 라고 교황이 어떤 그 파문이나 또는 그 세속 권력의 동원으로서 그들을 제한할 수 있지 못하다. 그건 그래도 옳지 못하다는 종교 분리 원칙을 대선언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얘기할까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공권력의 교인이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 권력이 악하면 어떡하죠?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순교해야 하는가? 그 정권이 악하면 어떡하죠? 히틀러다. 그러면 교인이 그 권력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부는 부엌칼을 들고 아이는 면도 칼을 들고 연필 까는 칼을 들고 함께 나가야 합니까? 아 여기는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는 예 아니요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성경적 원리가 세계관에서 정치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일반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원칙에 따르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악한 정권에 대한 순종의 의무와 저항권의 문제. 첫째, 영적 사물을 회방하는 일에선 저항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성경을 발간 보급시키는 일을 막거나 복음을 길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형태인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사무들을 세속권이 통제해 놓을 때는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악한 정부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준 것이 공의를 위한 것이요. 공의라는 것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제어하기라는 것이었죠. 그 선한 활동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신자들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져서 신자가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이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악의 제어적 방어장치가 하나의 공권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특별 은총의 교회적 구성 역사가 계속되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에게 권한을 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억압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한은 폐해되는 것이죠. 저항이 되어지죠. 그 저항의 방법은 역사 속에 역사의 방법을 이용하시니 역사의 방법을 이용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저항의 힘을 통하여 그 권력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 저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방해하지는 않는데 다른 의미에서 단군 우상을 단군 신상을 각 학교에 세워놓고 뭐 여기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아주 악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 있어서의 교인의 저항은 되게 순차적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권력은 한 사람에게 단일 절대 권력으로 집중되어진 역사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도 황제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죠? 원로원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있을 때도 뭐가 있어요? 의회 제도가 근세 사이에 생겨졌죠. 그리고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일정 기간 누리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각각 그 지방 토호들의 세력도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경합하는 그 안에 경쟁 상대가 항상 있었죠. 그리고 최상위권 그 밑에 차권을 갖고 있는 자들도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 권력은 계급화되어 있고 분권화된 성질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악한 정권을 향한 저항은 신자인 자로서 권력에 저항할 만한 제2번, 3번, 4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좋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권한이 악하다. 그러면 총리가 그중에 교인이었다. 그럼 총리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과 도덕성에 합당한 그러한 일반적 공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행정부의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모든 기관에 공권력 기관에 각각의 치프 캡틴이 잘못됐을 때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하고 그 다음 단계 그게 점점 근데 온통 다 까맣다. 이게 뭐 다 썩어져. 그게 자기 사람 씻고 거의 그 안에 내부 자생적 개혁의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점점 내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초라고 민중이라는 맨 마지막 단계까지 탈권 공권적 기관 바깥에서 도전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지고 그 결과로 봉기니 혁명이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의 방법들이 동원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인된 자들이 공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 원리에 따라 행동일 뿐 아니라 과연 자신이 담고 있는 공직 그 기관에 기관 한 부분 기관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사법부가 있지만 그 각 부서 안에 또 기관들이 다 있다. 그 기관 내에 그것이 원리대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아니면 노라고 말하고 싸워야 돼가는 그러한 그 실행 실무적 차원에서의 신자됨의 행동적 요구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타날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자와 같은 의미의 신앙적 싸움이고 같은 의미의 신자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이 심심할 수가 없겠죠? 그저 버스비는 잘 내자, 버스비 안 내고 타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악을 제어하고 선한 자의 최소한의 입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참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국가를 세우시고 공권력을 두시며 그걸 통하여 사회적 평안과 질서를 유지케 하심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질서 속에서 교회가 오늘까지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서가 악하여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그 가운데서 저항할 이유들을 찾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교인된 자들이 각각 공직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신앙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 공직의 일들을 또 기업의 일들을 각각 사회 속 각각 일들을 직업적 부르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식과 또 사고력이 부족하여 또 그 각각의 처한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인가를 다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오나 주여 도와주셔서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하시며 싸울 것을 분명히 잘 싸워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칠 때에 교회로 모이는 이곳에서 말씀의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서로 선한 싸움을 의지해 살아감으로 좁은 길 가는 인생의 걸음 신앙의 순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 최종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 우리가 알기 때문이옵나이다. 주께서 우리 인생 때에 오실는지 혹 우리 자식 때에 그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 모두가 그날이 되어지면 소망하는 온 세상의 총체적 삶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진 아름다운 때를 볼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